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혹시 뻐꾸기 둥지 본 적 있으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뻐꾸기는 둥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 대신에 자신의 알과 비슷한 알 한두 개가 있는 다른 새 둥지를 선택해 알을 낳고 사라지는 게 특성입니다. 그렇게 다른 새의 둥지에 남겨진 뻐꾸기의 알은 이 녀석이 다른 알들보다 더 빠르게 태어나요. 알을 깨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선 원래 있던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버리는데요. 뻐꾸기 새끼는 혼자 둥지에 남아서 어미새의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죠. 이 둥지의 어미새가 아무리 새끼들을 동등하게 품어줘도 뻐꾸기는 반드시 나머지 알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때는 2021년 12월 10일 오후 3시. 필리핀 코타바토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마구 아저씨는 지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너네 집에 도둑이 들었대! 하던 일 다 내팽개치고 마구 아저씨가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 와중에 드는 생각은 지금 몇 시지? 3시. 집에 애들이 있을 텐데? 한 걸음에 달려온 집. 대문 앞에 다다른 순간, 그는 극도의 공포의 순간과 맞닥뜨립니다. 일단 현관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고요했죠. 집을 삥 돌아서 마당 쪽에 가면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황급히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인 건 거실 바닥에 쓰러진 18살 큰딸 그웬. 온 몸이 피투성이에요. 힘이 쭉 빠진 채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죠. 이 아이의 몸에는 여기저기 칼에 베인 자상과 시퍼런 멍이 가득합니다. 처참한 공격을 받은 흔적이에요. 그리고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현관 근처에는 16살의 아들 루이스가 있습니다. 손발이 묶이고 입에 재갈을 문 모습이에요. 그 또한 누나와 마찬가지로 피를 흠뻑 뒤집어쓰고 사망해 있었습니다. 이두 아이들이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현장이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어요. 시신 근처에 깨진 병에 망치, 야구방망이까지 막 어질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간 한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구 아저씨가 급히 아이 이름을 불렀죠. 제니스! 제니스! 바로 그때 2층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17살 제니스예요. 딱 봤을 때 상태는 무사해 보였지만 큰 충격을 받은 듯 아빠를 보자마자 품에 안겼고 그대로 통곡하고 마는데요. 이 끔찍한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인 제니스. 그녀가 말하는 그날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딱 1시간 전쯤인 오후 2시, 세 아이들만 있는 집에 갑자기 남성 3명이 진입했습니다. 우당탕탕 시끄러운 소음과 막 비명이 들렸고요. 범인들은 아마 먼저 현관 근처에서 마주친 루이스를 살해한 듯해요. 이후 집안 곳곳을 뒤지던 범인들에게 타겟이 된건 큰딸 그웬이었습니다. 무참히 공격을 당하는 그웬, 비명 소리가 나고 이게 집안에 울려 퍼졌죠. 이걸 들은 제니스가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채고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침대 밑에 몸을 숨깁니다. 범인들이 이후 한방 한방 문을 열었는데, 다행히 침대 밑에 있는 제니스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그녀는 목숨을 건졌던 거죠. 하지만 너무 두려워서 제니스는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오후 3시 조금 전에 숨어있던 제니스가 조용히 핸드폰을 켜서 페이스북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립니다. 얘들아, 제발 좀 도와줘. 누가 집에 들어왔어. 난 아직 죽고 싶지 않아. 방 안에 숨어있어. 제발 도와줘. 제니스는 경찰에게 이 집에 들어온 남성들이 금품을 노린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걸 뒷받침하듯 집안 곳곳이 굉장히 어질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없어진 건단두 개뿐. 그건 바로 숨진 그앤과 루이스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아니, 두 사람을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가져간 게 고작 핸드폰?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 범인들의 목적이 강도였는지 아니면 살인 그 자체였는지 의심이 가기 시작했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 범인들이요, 살인을 저지른 후에 아주 대범하게도 바로 이 집에서 샤워를 하고 떠났어요. 세탁실에서 속옷과 바지를 갈아입은 정황이 발견되죠. 이후에 이 피 묻은 옷, 이걸 가리려고 이제 샤워를 한 걸 텐데 피 묻은 옷은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도망가다가 근처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근데 천만다행히도 이 비닐봉지가 흘러내려오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경찰에 발견돼요. 두 남매를 무참히 살해한 범인 일당. 이 사건은 필리핀 전역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국도 특별조사팀을 꾸렸고 이 범죄 사건을 위한 연구원까지 동원했죠. 또 여기에 더해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보상도 걸게 됩니다. 필리핀 전역에서 정말 대대적인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겠죠. 특히나 당시의 네티즌들은 SNS에다가 해시태그를 걸어서 사건을 널리 알렸는데요. 해시태그 Justice for Marquardt Siblings.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마구아드 형제들을 위한 정의라는 뜻입니다. 이게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SNS상에서 과연 범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다양한 추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던 인물은 예상하셨듯이 유일한 생존자 제니스였습니다. 아니, 형제 자매를 잃은 것도 지금 엄청난 큰 트라우마일 텐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은데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사실 제니스가 입양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구아드 씨의 세 자녀 중에서 공교롭게도 친자가 아닌 입양아만 살아남은 상황이에요. 그럼 도대체 제니스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뭐 어쩌다가 이 집에 오게 된 건지. 먼저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구아드 씨 부부의 친척 집에서 베이비시터 일을 어릴 때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걸 계기로 마구아드 가족을 만난 거고요. 제니스는 특히 큰딸 그웬과 나이도 비슷하고 하니까 유독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틱톡 영상을 찍으면서 같은 또래니까 동질감을 키웠겠죠. 사실 이런 모습은 뭐 여느 10대 소녀들과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마구아드 부부는 딸이 워낙 제니스와 친하게 지내니까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게 되면서 딱한 사정을 알게 됩니다. 아직 너무 어린 소년데 혼자 돈을 벌어서 이렇게 꿋꿋이 살아간다는 게 또 그 와중에 공부도 잘했거든요. 이게 너무 좀 마음이 가는 거예요. 또 앞서 말했듯 남편 마구아드 씨는 고등학교 교사고 아내 또한 초등학교 교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한참 성장할 시기의 소녀에게 더 마음이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이들이 제니스를 금전적으로 후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후원이 얼마간 쭉 이어졌죠. 그러던 2021년 7월,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5개월 전에 부부가 큰 결심을 합니다. 이 제니스를 정식 가족으로 입양하기로 한 거예요. 이 결정에는 큰딸 그웬의 영향이 컸는데, 엄마, 아빠, 제니스는 정말 저한테 자매나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재정적으로만 도와주는 거 말고 그냥 우리 가족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던 거죠. 물론 이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니스를 몇 년간 봐온 부모 또한 아이에게 정이 들었고 또 계속 이렇게 고아로 성장한다는 게 이 아이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심사숙고 끝에 4인 가족에서 5인 가족으로 제니스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제니스가 입양 자녀다라고 해서 무작정 살인범으로 의심할 수는 없죠. 당시 필리핀 특별수사팀 역시 제니스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입니다 라고 밝혔어요. 그 당시에 워낙 SNS상에서 제니스가 죽인 것 같아요, 제니스가 죽인 것 같아요 이런 좀 근거 없는 공격이 난무하니까 어느 정도 정부에서 방어막을 터준 거죠. 그럼 한편 제니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사실 이게 자기가 입양 온 지 5개월 만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된 지 몇 달 만에 형제 다 잃고 정말 큰 슬픔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스스로 일어나고자 했어요. 오히려 자기보다 더 큰 슬픔에 빠져있는 마구아드 부부를 곁에서 위로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아직 5개월 차였기 때문에 이 제니스가 부부를 단 한 번도 엄마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막 부모와 함께 이 셋이 엉겨서 눈물 한바탕 쏟고 나서 제니스가 말하죠. 엄마 아빠 이제 제가 잘할게요. 슬픔 빨리 극복하자. 내가 부모를 지탱하겠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런 제니스였는데 수사팀에서는 한편 이 조사가 진행하면 할수록 그 중심 인물인 제니스, 얘를 향한 의혹들이 계속 더 불어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술과 증거가 뭐 영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아까 범인이 사건을 저지른 후에 집에서 목욕을 했다는 점 기억하시죠? 근데 마침요, 이 제니스가, 그러니까 마구 아저씨가 현장에 딱 도착했을 그 당시에 샤워를 하고 딱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이거 너무 이상하죠. 분명 집에서 막 소리 들리고 막 우당탕탕 하는데 사건이 벌어진 걸 알고 있으면서 또 침대 밑에 숨어 있었다고 했는데 아빠가 왔을 땐 샤워 중이었다? 형제가 다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게 말이 돼요? 제니스가 설명하길 자기가 너무 놀래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샤워를 했대요. 설득력이 느껴지지 않죠? 제니스의 목격 진술도 좀 수상합니다. 그녀는 분명 현관에 있던 루이스가 먼저 살해당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이 시신의 상태와 현장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달랐습니다. 피해자 중 먼저 살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 첫째 그웬이에요. 그웬의 시신은 어느 정도 약간 좀 이 루이스의 시신보다 좀 개미가 꼬이가 있었대요. 반면에 루이스의 시신은 깨끗했고요. 물론 제니스가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날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 중 누가 먼저 공격을 당했나 이런 내용을 틀릴 수 있을까요? 제니스는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일까요? 경찰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의 포커스는 온통 제니스에게 맞춰집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추궁했죠. 그러던 2021년 12월 마침내 제니스는 생존자에서 용의자로 전환됩니다. 그녀가 말했죠. 맞아요. 제가 다 죽였어요. 그앤과 루이스를, 자신의 형제들을 집안에서 무참히 살해한 건 네, 제니스였습니다. 그럼 범행 동기가 뭐예요? 뭐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질투심이죠. 새로운 가족과 또 부모까지 생긴 그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마구아드 부부가 자기만을 사랑해 주길 바랬어요. 아니 뭐 그렇다고 부부가 평소에 친자식들만 편애했냐? 절대 아니었거든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했고 오히려 제니스에게 마음이 덜 갈까 봐서 부모는 뭐 행동거지 말 하나도 상처받지 않게 조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황당하게도 제니스는 그게 싫었다고 해요. 나만 친자식 아니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가짜 딸이니까. 뭐 아니 이런 분노가 안에 샘솟는 겁니다. 이걸 만회하기 위해 자기도 처음에는 막 학업에 미친 듯이 매진했다고 해요. 성적을 좋게 받아오면 더 부모님에게 예쁨을 받을 거라고 기대한 거죠.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양쪽 부모가 다 교사다 보니까 이 집 애들 그웬과 루이스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니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둘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제니스가 부모의 관심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젠 상황을 꾸며내기 시작해요. 마그와드 부부가 평소 침실에 있는 작은 항아리에다가 비상금, 현금을 좀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자기네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길 때 애들이 좀 쓰게 하려고 넣어둔 거죠. 근데 제니스가 이 항아리에 있던 돈, 만 페소, 하나로 23만 원 정도를 훔쳐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그 침실에 있는 창문 깨트리고 집안에 도둑이 든 것처럼 꾸며낸 거예요. 그리고 곧장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엄마 침실에 도둑이 들었나봐요. 자기가 이 상황을 처음 발견했다라고 알려요. 자 여기에 동기가 뭐냐. 돈의 욕심이 난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 집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발생함에 있어 내가 그걸 발견했고 중심이 돼서 관심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아 이거는 저는 좀 범인인 걸 떠나서 좀 딱해요. 아 근데 머지않아도 진실이 드러나죠. 첫째 그웬이 우연히 제니스의 가방을 열어봤는데, 어? 사라졌던 만패소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말이 드러났고요. 이렇게 얄팍한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제니스의 분노는 그웬 그리고 루이스에게 향했어요. 너네만 없으면 엄마 아빠는 나만 아끼고 사랑할 텐데.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참 어리석죠.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현실로 좀 돌아와서 지금 제니스가 사건의 범인임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이후 그녀의 신상에 대한 추가 조사가 들어갑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제니스라는 사람 자체가 거짓이란 게 드러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자기가 지금 고아라고 했잖아요. 어릴 때 부모 잃었고. 근데 제니스의 부모님이 버젓이 살아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들이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살고 있어요. 지금 거주 중이고. 아니, 제니스에게는 형제 3명도 있네? 제니스라는 이름 자체도 자기가 만들어낸 가명입니다. 진짜 이름은 크리스틴. 좀 자초지종을 보니까, 제니스, 아니, 크리스틴이죠. 이 크리스틴이 어릴 적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홀로 가출을 해요. 그러면서 혼자 살고 자기를 고아라고 칭하기 시작했죠. 약간의 동정심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본능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제니스라는 애 자체가 막 모든 것을 다 자기한테 불쌍하게 꾸며내고 입양까지 온게 약간 전략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는 이 집에 들여선 안될 사람인 거죠. 사건 당일 제니스가 홀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었습니다. 미리 섭외한 지인 두 명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은 그녀의 남자친구였고요. 세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는데, 아까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칼로 찌르고 야구 방망이, 망치, 보이는 물건으로 이 둘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제니스가 검거된 후에 공범 두명 또한 잡혔고 이들 모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필리핀에서는 희대의 재판이 열렸어요. 아주 큰 주목을 받았죠. 사실 지금도 틱톡에 가시면 이 사건과 관련된 해시태그,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재판의 결과는 어땠을까? 크리스틴이 17살 미성년자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기준일 텐데, 그녀에게 자비는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웬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 그리고 루이스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 도합 34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죠. 어쩌면 이것도 미성년자임을 좀 다소 감안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 들으시면서 한 영화가 생각나셨을 겁니다. 바로 오펀 천사의 비밀. 공교롭게도요, 오늘 사건의 범인 크리스틴이 가장 좋아했던 영화도 오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 양아버지인 마구아드에게 아빠 이거 봐야 돼요, 봐야 돼요 하면서 추천할 정도였대요. 하지만 이 마구아드 씨는 아유, 얘야, 그건 내가 별로 좋아하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거절했고요. 크리스틴은 이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한 걸까요? 그리고 무슨 마음으로 막 양아버지에게 이걸 보라고 한 걸까요? 좀 소름 돋죠. 입양됐던 크리스틴은 사실 이 집에서 자신과 원래부터 가장 가까웠던 그웬, 그런데 특히나 그웬에게 심한 라이벌 의식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웬 덕분에 이 집에 온 거, 그거 다 알잖아요.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은인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엔 그렇게 처참히 살해했죠. 또 그웬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한테 여동생이자 평생의 친구가 생겼다면서 제니스를 누구보다 살뜰히 챙겼고요. 이제 범인 크리스틴에겐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던 그웬도 또 그렇게 욕심내던 마구아드 부부도 없습니다. 앞으로 34년이 지나 그녀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과연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때 크리스틴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게 될지, 아니,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걸더 뼈저리게 느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근에 제가 진행한 토요 미스테리 중에서 가장 영화 같으면서도 어쩌면 영화보다 더 무서운 게 현실이라는 걸 잘 알려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1년 미국 인디애나주에 살던 마이클과 크리스틴 바네는 여느 부부처럼 평범하고 화목한 생활을 해오다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 제이콥에게 자폐 증상이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이었죠. 당시 아이의 나이는 겨우 두 살이었습니다. 제이콥이 커서 글자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또는 사회생활이 가능할지 모든 게 막막했는데요. 그 와중에 엄마 크리스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되죠. 아들을 병원과 특수학교에 보내는 대신 모든 걸 스스로 가르치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당시 남편과 전문가들은 그래도 소용없다라면서 반대를 했지만 엄마는 굴하지 않았고 꾸준히 아이를 교육시킨 결과 몇 년 후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제이콥이 처음에 배운 지 2주 만에 미적분을 떼는 거 이것도 영심상치 않았는데요. 심지어 9살이 되자 천체 물리학에 관심을 보였고 연구에 몰입합니다. 12살에는 대학에 입학을 해서 양자 물리학에 관한 논문을 내기도 했죠. 그야말로 천재가 탄생한 상황입니다. 주변에서는 이 아이가 노벨상을 받을 만한 인재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엄마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스파크라는 양육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책은 날개도 친 듯 팔렸고 이력 엄마가 유명 스타가 되는데요. 자폐 아이를 천재로 키워낸 엄마로 이름을 알리게 된 거죠. 정말 얼마나 열정과 헌신이 넘쳤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세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던 바넷 부부. 그런데 사실 이들은 이루지 못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딸을 키우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랜 고심 끝에 가족은 2010년 보육원을 통해 여자아이 한 명 입양을 결심합니다. 소녀의 이름은 나탈리아. 우크라이나 태생으로 2년 전인 2008년 미국에 건너왔다고 합니다. 나탈리아는 성격이 아주 활발하고 또 부부에게 살갑게 굴면서 예쁘게 웃는 미소가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부부는 바로 마음을 빼앗겼고 당장 입양을 원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나탈리아에게 이곳에 출생증명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입양 절차상 병원에 아이를 데려가게 되는데 그 결과 나탈리아는 2003년생, 그러니까 즉 8살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죠. 그런데 동시에 병원에서 안타까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척추 골단 형성 이상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이건 척추에 발달 장애가 있어서 키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 증상을 보이는 병이죠.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유지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희귀병이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됐지만 사실 바네 부부는 이보다 더한 자폐 아이를 어떤 이겨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혀 문제 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탈리아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함께 행복한 가족이 되기로 약속하죠. 그로부터 9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자폐 아들을 천재로 키워낸 바넷 부부가 캐나다에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사유를 보니까 아동 유기 혐의. 좀 더 자세히 보니 부부가 나탈리아를 입양한 지 겨우 3년 만인 2013년 아이를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아파트에 혼자 내버려 둔 채 캐나다로 이주해버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서 홀로 발견된 나탈리아는 키가 92cm에 불과했고요. 질환 때문에 걷는 데 좀 문제가 있어 보였죠. 입양자녀 학대. 이제는 정말 이 말만 들어도 너무 끔찍한데요. 그럼 바넷 부부는 천사의 탈을 쓴 악마였던 걸까요? 아니요.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체포된 아내 크리스틴이 억울하다면서 새로운 주장을 펼쳤는데 먼저 시간을 거슬러 부부가 나탈리아를 입양한 2010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집으로 아이를 데려와서 처음으로 목욕을 시키던 크리스틴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8살 나탈리아가 몸에 성인에게서나 볼 수 있는 체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라, 아직 이 털이 날 때가 아닌데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분명 2년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왔다고 했는데 그에 비해 영어가 너무도 유창했고 심지어 억양에서 전혀 외국어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루는 가족들이 그녀에게 우크라이나 그 모국어를 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머뭇거리면서 입을 떼지 못할 정도였죠. 그러다 어느 날 아내 크리스틴은 나탈리아가 무언가를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피 묻은 바지. 아이가 생리를 한다는 걸까요? 나탈리아는 8살의 또래 아이들이 인형과 장난감을 좋아하는 것에 비해서 동네 10대 소녀들과 어울리길 좋아했고 말투 또한 굉장히 조숙했습니다. 그러다 가족이 나탈리아를 치과에 데려갔을 때 이 의심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요. 그녀의 구강을 살피던 의사가 한참 동안 고개를 갸웃거려요. 아니 8살이라면 분명 유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영구치라면서 말이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자, 결국 이 모든 정황들은 나탈리아가 8살이 아닌 어쩌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라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이게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아니 이미 입양을 결정한 상황에서 반의 부부는 거기에 대해 크게 나쁜 감정을 갖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녀가 우리의 가족이 된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나탈리아가 학교에서 그림을 한 장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엄마 크리스틴이 확인하게 되는데 집 뒷마당에 나탈리아가 자신과 새 가족들을 다 그린 그림이었어요. 근데 어딘가 이상했죠. 행복하게 웃으면서 손잡는 그런 평범한 그림이 아니라 가족들이 모두 담요에 둘둘 둘러싸여서 눕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안매장 당하기 직전의 모습이랄까? 실제로 나탈리아는 종종 가족을 죽이고 싶다는 기이한 농담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꺼림직한 일도 있었는데 반의 부부가 한밤중에 잠을 잘 자고 있다가 왠지 싸한 느낌의 눈을 뜬 적이 있었는데요. 부부 침실에 나탈리아가 들어와서 침대 옆에 서서는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너무도 섬뜩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가족들은 아이가 혹시 몽유병이 있는 건 아닌지 우울감을 느끼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고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집에 있는 날카로운 물건들을 숨기기까지 했죠. 그러다 얼마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크리스틴이 엄마가 주방에 들어서게 되는데 나탈리아가 엄마가 먹을 커피에 무언가를 붓고 있어요. 우유나 설탕이 아니었습니다. 표백제와 윈덱스, 유리 세정제였죠.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가족들은 나탈리아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데요. 오랜 상담 끝에 그녀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고 맙니다. 여기에 더해서 의사들은 그녀가 보이는 증상들이 도저히 어린아이라고 볼 수 없는 성인에게서 보이는 증상이라고 설명해 주었는데 이후에 나탈리아의 이상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는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리질 않나 거울에 이렇게 피를 묻혀놓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점점 수위가 올라갔고 동생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결정적으로 엄마 크리스틴을 전기 울타리로 밀어 넘어뜨리게 되죠. 괴로워하던 가족들은 입양 2년 만인 2012년 결국 아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와 상담을 오랫동안 받던 나탈리아는 치료사에게 자신이 사실 18살이라고 자백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아이의 나이는 그것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오직 나탈리아의 자백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이 집에 입양을 온 이래 가족을 죽이려고 시도한 방법들까지 줄줄 고백합니다. 왜 그랬니? 라는 질문에 그냥 재밌으니까요? 라는 소름 돋는 대답을 하는데요. 결국 부부가 의심했던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나탈리아를 저버리진 않았어요. 입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부부가 일단 법원을 통해서 아이의 법정 나이를 2003년생이 아니라 1989년생으로 변경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걸 변경했을 2012년 당시 아이의 나이는 3살입니다. 이후에 부부와 세 아들은 캐나다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천재 아들 제이콥이 캐나다에 있는 한 대학원에 진급이 됐기 때문에 가족이 다 같이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이미 성인이라고 판단한 나탈리아는 그 인디애나주에 있는 한 임대 아파트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냥 방치한 것만은 아니고 1년치 집세를 미리 지불한 상태였죠. 하지만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나탈리아가 제대로 돈을 낼 수 없었는지 강제 퇴거를 당했는데 이후에 아이는 다시 보호시설로 옮겨집니다. 어쩌면 평생 어린아이 외모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나탈리아는 그걸 아주 잘 활용했던 것 같은데요. 보호시설에 있던 그녀에게 새로운 보호자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진 왼쪽에 있는 성인 여성이 바로 그녀였죠. 그러니까 재입양을 원한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성인은 입양을 할 수가 없죠. 이때 나탈리아는 나를 버리고 캐나다로 떠난 엄마는 나를 1989년생이라고 등록했지만 사실 나는 2003년생이다. 그러니 아직 나는 10대 소녀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와, 아주 복잡한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바넷 부부가 심지어 양육 중에 나탈리아를 학대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2019년 입양아 학대 방치 유기 혐의로 바넷 부부가 고소를 당했던 겁니다. 나탈리아가 정말 2003년생이었다면 아이를 아파트에 혼자 두고 간 2013년 그녀는 23살이 아닌 10살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동을 방치한 죄를 물어야겠죠. 여기에 대해 크리스티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녀는 나탈리아는 입양 초기부터 분명히 성인이었다 라고 강하게 어필합니다. 하지만 입양을 한 지 이미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녀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어떤 물증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뒤통수 잡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나탈리아의 생모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온 겁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가바. 그녀는 2003년 9월에 내가 나탈리아를 출산했는데 아기가 심각한 뇌소증을 앓고 있었다고 말했죠. 그래서 수술 비용을 알아보니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 이 사진은 그녀가 내가 아이를 키웠다라는 걸 증거로 제시한 사진입니다. 미혼모였던 가바는 병을 가진 딸을 도저히 혼자 키울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보냈는데요. 그러다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면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이 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라는 말에 설득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바는 여기에 대한 증거로 2003년 10월 해당 고아원에서 받은 문서를 제출하게 되죠. 진실이 너무도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나탈리아가 TV 토크쇼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의 주장, 그러니까 엄마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죠. 내가 어릴 때 밤마다 부모 침대 곁에 서 있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그건 악몽을 꿔서 너무 무서워서였던 그런 감정이었다. 또 커피에 세제를 타고 엄마를 밀친 적도 있지만 그건 사리 분별이 부족한 어린아이의 실수였다 라면서 호소했는데요. 이쯤 되니까 정말 그 누구도 믿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죠.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새로운 국면이 닥치게 됩니다. 크리스틴과 남편 마이클이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클의 새로운 증언이 나오는데 내가 사실 나탈리아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전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녀의 모든 작전에 동조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틴이 자신을 시켜서 나탈리아가 성인이라는 소문을 내게 했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그의 증언이 진실인지 혹은 아동학대로 기소를 당한 상황에서 자신만의 형량을 줄이려고 급하게 입장을 바꾼 건진 알 수 없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내 말이 좀 와전된 것 같다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나탈리아가 가족들의 목숨을 위협했던 건 확실하다고 못 박았었죠. 사이코 입양아를 둘러싼 희대의 사건. 이건 미국에서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한쪽에서는 입양아의 장애를 빌미로 미성년자를 학대하고 방치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입양아가 신체적 장애를 이용해 사기극을 저지른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이 두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한편 나탈리아는 새로운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10대로서의 삶을 살고 있죠. 최근 고등학교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나탈리의 DNA 검사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긴 했지만 워낙 이 사건이 미국 대중의 큰 관심으로 가열이 되다 보니까 법원에서 언론이 더 이상 이 사건을 보도하지 말아라 라고 강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건에 대한 업데이트는 멈춰버린 상태죠. 무죄를 주장하는 크리스틴, 그녀는 내가 아이를 입양했던 첫날에는 정말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새 가족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이 모든 게 사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비난받고 있는지 모든 게 끔찍하다라고 심정을 밝혔는데요. 정말 실제로 이게 현실에서 일어났다고 믿기 힘든 스토리. 어떤 영화가 생각나시나요? 오펀의 실사판과도 같은 느낌이죠. 아직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미정입니다. 하지만 스토리를 다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진실이 정말 궁금해지는 나탈리아 입양아의 정체.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